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일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때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국민을 안정시킨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킨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킨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아랍 주요국 외무장관들이 어제 요르단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이후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 8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요르단의 홍해 연안 아카바에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들어설 시리아 정부에는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참여해야 하며 민족적, 종파적, 종교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 외무장관들은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완충지대 침공과 공습을 비난하면서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반군의 지난 8일 내전 승리 선언 직후 골란고원 점령지를 넘어 시리아 영토 안쪽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진격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 상당수가 작전에 투입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연합부대에 포함시켜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작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군이 다른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다량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병력까지 파병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앨런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습니다. 이어 리처드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 첫 임기 동안 리처드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 국가정보국장 대행, 코소보 세르비아 협상 대통령 특사로 일했다면서 그 전에는 8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다른 여러 나라의 발전에 관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업무를 포함한 대통령 특사를 지명함에 따라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까지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황해도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도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4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는데요.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윤 기자,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그 앞서 지난주 발의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결정했었죠. 이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고요. 네. 표결 불성립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14일 그 표결에 붙인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죠.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 선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이번에 그 달랐던 이유는 앞서 그 국회 전체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의결 정족수를 이제 성립을 시켰고요. 300명이 그 결과 전체 의원들 모두가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관심사는 현재 국회의석이 야당 그리고 무소속인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92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8표 이상이 최소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표결 결과에 보면은 204명이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최소한 12명이 찬성한 것이죠.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합치면 총 23명이 찬성 또는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열하루 만에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 그런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내용이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 7일 표결, 그러니까 1차 그 탄핵 그 표결 당시에 당시 제출된 그 1차 탄핵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그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그 밖에도 절차상의 위반.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그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또 국민 주권의 원칙 또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 있다. 또 직권남용, 내란미수 이렇게 7가지의 그 헌법과 법률을 그 위반했다. 이렇게 그 적시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제출된 2차 탄핵안도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전쟁이나 사변이 난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그것을 어기고 비상사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이것이 그 잘못이다. 그 내용은 같은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1차 그 탄핵안 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그 2차 탄핵안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차 탄핵안이 공개됐을 적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 내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의회에도 그 미국의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외교 정책 노선을 정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것을 아마 그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그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번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했지만 이번 것은 그런 것이 빠졌고 핵심 내용 즉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이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에서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탄핵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은 5년 임기의 절반을 갓 넘긴 집권 2년 7개월 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한국 헌정사에서는 사실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유는 앞서 두 차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이 됐고요. 이 같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된 것은 그리고 또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서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잘 아시는 대로 불법적인 선거운동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탄핵 사유였고요. 그러나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간인에 의한 국적 농단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입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린자면 전임자들의 탄핵 사유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비추면은 경범죄 수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요. 바로 이 때문에 현역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도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사상 세 번째 국회의 탄핵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 국회의 탄핵 결의는 이 언론들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요구에 국회가 부응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그 발언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용기와 헌신이 이번 탄핵 결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탄핵 표결에는 여당인 그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좁게 보면은 이것은 그 국민의힘 그 대표인 그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1차 탄핵 때는 그 단체로 집단적으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표결에 참여한 거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나 찬성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시 그 민심을 거슬릴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시된 그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74.8%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그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번에 그 같은 민심을 거슬릴 수가 없었고요. 또 한국의 그 TV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지난번에 그 1차 그 표결에 불참했던 국회의원들 그 상황이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KBS나 이런 그 한국의 방송을 보니까 표결에 당시 표결에 불참했던 국회의원 사무실에 무슨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무슨 그 욕설을 퍼붓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한 이 같은 민심의 그 역풍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가는 탄핵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7일 나온 담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탄핵을 피하려는 길 자진하야 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지난번 최근에 나온 그 담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것은 역시 그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자신의 그 정당성을 마지막까지 변론하고 싸워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혔기 때문에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막을 그 수단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담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윤 대통령의 담화 들으셨는데 윤 기자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앞서서 12월 12일이었죠. 그 탄핵이든 수사든 여기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맞서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었는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또 비상계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적인 결단이자 통치 행위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담화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면권 행사나 외교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일단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은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최 기자, 한국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그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을 좀 소개하면요. 한동훈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의 반응을 좀 그 소개해드리면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문제 삼은 공직자의 탄핵은 분명 지나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야당을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에 호소해야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할 일인가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했고요.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망상의 끝이 어디인가 고개를 젓게 만든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일종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의 판단이나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통치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결은 우연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1979년에 12.12 사태 직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내란죄가 적용돼서 법적인 그리고 판결에 회부가 됐었던 건데요. 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우연적인 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국회가 탄핵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통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고요. 검찰과 경찰도 현재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이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그것은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그 미스터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임기를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그 국민의힘에 이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일 날에 나온 담화는 뭐 정반대로 간 겁니다. 당시 그 윤 대통령은 야당이 무슨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7일 날 나온 담화하고 10일 날 나온 담화는 아주 그 성격이 180도 다른 그런 담화를 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이제 뭐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7일 날 나온 담화는 국회의 그 1차 탄핵 표결 그 직전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그 한동훈 여당 대표를 아마 따로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모종의 어떤 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그 여당의 대표니 이 탄핵을 막아주면 나는 그 이선 후퇴를 하겠다. 그리고 나의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일종의 그 합의를 보고 당시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바뀐 이렇게 된 건데요. 아마 그 짐작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1차 그 담화를 발표하고 며칠간은 대통령실에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자택에 칫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그 칫거를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의 모종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하야를 하고 조기퇴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 끝까지 싸우겠다. 아마 이렇게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같은 그 새로운 담화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그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 주어진 선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하야 아니면 탄핵 둘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었던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초기에는 조기 퇴진 에 대한 언급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 전언에 따르면 생각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입장이 선회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핵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이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말하자면 구성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요. 3명이 공석 아닙니까? 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그래서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의견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아울러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야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현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서 탄핵 심판까지 만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는 것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입장을 바꾼 것일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들,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이후에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탄핵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윤 기자,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미 이제 그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국회의장이 서명해서 윤 대통령 본인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서를 송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된 직후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의 그리고 선고까지는 180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이 소요됐었거든요. 어쨌든 그 6개월, 180일 안에 헌재가 이제 그 선고를 해야만 되고요. 물론 결과는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용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60일 안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인용시에,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5, 6월, 늦으면 8월을 경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가 됐는데 최 기자, 어떤 권한이 정지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와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과 경호, 의전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약 12가지 정도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또 뭐 예산안 제출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이렇게 12가지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그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뭐 관저에는 머물 수 있지만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어떤 사람을 그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이 한덕수 총리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모든 헌법상, 법률상 권리와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로 넘어갑니다. 국군 통수권도 예외가 아니죠. 다만 이 그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는 그 권한에 말하자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이든 공무원 임명권든 이것을 자기가 권한대행을 하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해임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차관급의 경우에는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임면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보통의 사례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구설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는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권한 행사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한대행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검찰과 경찰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그 검찰, 경찰 쪽에서 이 내란죄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의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것인데요. 이 문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그 국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것은 그 폭동으로 보기는 좀 그 아닌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사로 넘어가 최종 결정되는데 탄핵 심판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정한 그 탄핵 심판에 최대 기한은 180일입니다. 6개월이죠. 그 안에 이제 결정을 어떤 형태로든 내려야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1일이 걸렸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100일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들은 이 2차 탄핵 소추 안에 내용을 굉장히 첫 번째 때 그 심의 그 발의했을 때보다 간결하게 했다고 앞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란죄 혐의에만 그 탄핵 발의에서의 그 사유를 규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배제했단 말이죠.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때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결정된 후에 그 담화문을 통해서 헌재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면 어떤 게 핵심 쟁점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이 되면은 서너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 측은 그 비상계엄 선포가 그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법 심사의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하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요번에 그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안은 계엄령 자체가 무슨 그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선포한 것 자체가 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이제 정점이 되고요. 그 다음 것은 역시 그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절차 이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주장을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 전복하려는 뒤집으려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탄핵안은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시나 사병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런 것 또 절차를 어긴 것 이런 것은 문제다 이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것은 역시 그 내란죄 봅니다. 내란죄 여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적에 국회를 그 무력화하려는 강압 조치는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두 시간 만에 하는 그 내란 죄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탄핵안 쪽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그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는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한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몇 가지 것이 상당히 그 쟁점이 돼서 헌법재판소 그 심리가 상당히 오래 끌 수도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9일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법적 절차와 법치를 강조하는데 윤 기자 탄핵도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예, 당연합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죠. 그리고 야권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한 우연 논란이 있을 경우에 탄핵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굉장히 전국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방이나 동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것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기도 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한국 내 전국 혼란 사태에 대해서도 법치 그리고 원칙에 따른 해결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간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정이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교권에 대한 공백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경제적 또는 군사 안보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한 문제 해결 또는 논의 자체가 사실 앞으로 내년 짧아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또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언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안보 문제에서도 굉장히 동맹 간에 긴밀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수출이라든지 환율 또는 그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가장 큰 것은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긴밀한 동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전국 전망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냉면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가족의 고군분투 한국 정착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 작품이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땅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웠던 탈북민 가족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냉면 식당을 시작해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냉면.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냉면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연습실에서 오페라 냉면의 막바지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허설을 반복하며 더 꼼꼼하게 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그리고 그랜드 오페라단이 공동으로 주관했고요. 무료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오페라 냉면 소개 권호성 연출가에게 들어봅니다.
창작 오페라 냉면은 남과 북의 어떤 그 오랫동안 분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질적인 어떤 서로의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마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냉면이라든가 김치라든가 그래서 북한과 그다음에 남한의 이런 그런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 중에서 냉면이 이번에 아마 작가님이 오페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 냉면은 탈북 5년째인 이 탈북민 봉철과 그의 딸 영실의 한국 정착기를 그려내는데요.
탈북민 어렵게 남쪽으로 왔는데 이쪽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냉면집에 그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실향민인 나이든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남편의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고향의 그 냉면 맛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없는 거죠. 남한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마침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봉철이라는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인 걸 알고 그 맛의 레시피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노인의 아내분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된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권호성 연출가는 창작 오페라이고 또 냉면의 소재로 유쾌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연극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고 말했고요. 대사와 연기도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풀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봉철 역을 맡은 바리톤 안대현 씨도 오페라 가수로서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봉철 역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봉철은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하는 과정에 가족들이랑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버지는 북한으로 잡혀가고 딸만 겨우 데리고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계속 거절만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의 연속이고 하지만 계속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나마 이제 한 군데 이제 다정식당에서 저희 가족을 받아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페라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와 또 탈북민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대현 씨 또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썼다고 하고요. 더불어 봉철의 대사 가운데 특히나 와닿았던 대사가 있다며 그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인데 대사가 뭐냐면 이제 그저 함께 걷는 자유, 함께 숨쉬는 행복 바랬을 뿐이야라는 대사인데요. 봉철이 바라는 게 이게 큰 게 아니라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숨쉬고 그런 작은 행복인데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대본에는 있는데 악보에는 없어요. 대본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봉철의 딸인 영실 역을 맡은 소프라노 심규현 씨는 탈북민 영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영실은 20대 초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 밝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정식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면 취업난부터 탈북민을 쉽게 상대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인물들로 겪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그녀를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게 만들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꿈과 희망을 찾아 건너 남한인데 생각과는 달리 이런 차가운 현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나 처절했고 또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기에 이 탈북 여성의 연기를 하면서 심규현 소프라노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품어주어야 할 가족을 외면하고 차갑게 등 돌려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탈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삶을 조금은 더 우리가 살펴가지고 함께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탈북민이 직접 출연하진 않지만 운영을 돕는 스태프로 탈북민 김광옥 씨가 함께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주제가 냉면, 약간 북한의 문화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냉면이라는 주제여가지고 일단 제가 북한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좀 더 와닿고 준비를 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었고 스텝식으로 하는데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화가 끝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팅하는 쪽을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광욱 씨는 북한에서도 냉면을 자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냉면 맛이 한국 것과 비슷할까요?
일단은 완전 많이 다르고요. 아무리 북한 냉면이라고 해도 그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특유의 그 북한만의 맛이 있어요. 좀 뭔가 찡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그 맛은 다른데 콕 쏘는 느낌의 맛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 직접 그 국수를 눌러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함흥냉면, 뭐 평양냉면이라고 해도 입맛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직접 집에서 냉면을 해 먹습니다. 저는 좀 그 매콤한 맛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냉면을 만들어 봤지만 한국에 와서 그 느낌을 내지 않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물적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육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씨는 이 공연을 통해 음식으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북한 문화를 알리는 거잖아요. 좀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와닿으니까 좀 더 저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냉면의 총 예술 감독인 안지환 단장은 음악 또한 국악의 리듬을 듬뿍 넣어 신명을 살렸다고 말했고요. 또 마지막 노래인 냉면이 열렸네에는 이 공연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냉면이 의미하는 것이 남과 북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또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이런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하둥둥 냉면이야 사랑사랑 열리어라 둥기둥기 우리 사랑 하나로 이어져라.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인류 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모든 연령이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이 북한인권 창작 오페라인 만큼 안지환 단장은 이 공연을 통해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느꼈던 경험했던 게 다르고 아버지 세대가 당했던 어떤 아픔, 고통이 다를 거고요.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바나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이 공연을 보고 난 뒤에 식탁에서 화제로 이 공연을 떠올리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 공감대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족애가 더 나아가서 애국심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끌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족 사랑이 결국 인류 사랑까지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일요일 비오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랍 주요국 외무장관들이 어제 요르단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이후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아랍 8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요르단의 홍해 연안 아카바에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들어설 시리아 정부에는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참여해야 하며 민족적, 종파적, 종교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 외무장관들은 또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완충지대 침공과 공습을 비난하면서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반군의 내전 승리 선언 직후 골란고원 점령지를 넘어 시리아 영토 안쪽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자산 제거를 명분으로 시리아 전역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1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소와 구호물자 창고에 숨어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 지역 시청 건물 인근에서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모여있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의료진이 설명했습니다. 하마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가자지구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공습으로 여성과 그녀의 아기를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가자시티에서 발생한 또 다른 공습으로 현지 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으로 1,200명이 사망했으며 25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4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진격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 상당수가 작전에 투입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공격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연합부대에 포함시켜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작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군이 다른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적 유대를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다량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병력까지 파병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업무를 포함한 특별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엘렌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습니다. 이어 리처드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 첫 임기 동안 리처드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 국가정보국장 대행, 코소보 세르비아 협상 대통령 특사로 일했다면서 그 전에는 8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다른 여러 나라의 발전에 관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업무를 포함한 대통령 특사를 지명함에 따라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김정은을 알고 그와 매우 잘 지낸다면서 나는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까지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